주일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유일한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 중에 직접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옮긴 이 번역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르굼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표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안식일에 부른 시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성경의 주석가도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시편 92편을 아담이 작곡했다라는 유대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시편 92편이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시를 안식일과 연결해서 과연 이야기하는 걸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는 안식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2편이 안식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안식일과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92편 안에 숨겨져 있는 안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시의 표제가 왜 안식일의 찬송시냐라는 거예요. 분명 본문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과연 이것을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서두를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안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명령입니다. 두 번째가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의 말씀 핵심은 창조고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서두에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의 서두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어 성경에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토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대부분의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혹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도 좋습니다 라는 평가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토브라는 단어는요, 즐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바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직접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 순서가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순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2절도 동일하게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를 받아서 쭉 이어집니다. 아침에 당신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당신의 미쁘심을 전하는 것. 3절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걸 역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열줄 비파와 검은고를 뜯으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동사, 이것은 올바릅니다, 이 동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시상을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서두에 우리가 이보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시인이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주관적 감정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냐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죠? 창세기 1장 4절이죠. 거기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보고 주관적 감정에서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단계마다 토브, 좋다, 올바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오늘 본문 서두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연상케 하냐면 창조라는 개념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은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 이 토브를 통해 이 시가 안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가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쭉 세어보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7번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된 연출인데, 마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째 날 안식을 선포한 하나님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곧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7번 부른다는 것은 이 시가 안식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여호와의 그 이름이 7번 등장을 하면 무조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사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예배 때 사용하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얼마나 지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갖춰져 있는 이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7절에 보니까 시인은 악한 통치자가 다스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절을 쭉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는 그런 시대에 이 시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에 이 의인은,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시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방금 제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인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10절의 말씀처럼 그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처럼 들소의 뿌리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신선한 기름을 바른 것처럼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어주심의 경험을 통해 뭐가 생긴 겁니까?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맡기지 않고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번성할 것이고 진액이 풍족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1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담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게 이 전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예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악감 속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처음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일에 부랴부랴 막 짐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고 걱정과 근심 가득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놀랍게도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마치 들소의 뿔이 차오르고 신선한 기름을 바른 것처럼 영적인 힘과 몸과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약해져 있던 그 믿음의 확신이 다시금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는요 포로기 이전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전에 불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불려졌냐면 안식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고백들을 이 아침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다른 시와 구별된 의미의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식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안식일의 찬송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구약의 안식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죠. 그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종종 그리스도인은 주일과 주일을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를 또 경험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제일 바쁩니다. 신방도 있고요. 팀 모임도 좀 가봐야 되고요. 간사 모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맡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 등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작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공동체로 누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에 급하지 않은 환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분내어서, 성경을 보니까 회당장이 분을 내었다,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내어서 예수님을 질책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 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본문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죠. 안식일은 너희를 악한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을 우리가 마치 율법처럼 매주 와야 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부서가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내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 삶의 중심되는 주일입니다. 그 본질인 주일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주 경험해야 되는 감격이에요. 혹 우리 주일이 이 시인의 고백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며 주일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내 가운데 이 주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